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제일 소중한 일입니까? 각자가 다 다릅니다. 나는 챔피언이 되고 싶다. 나는 활 쏘는 일에 평생에 목표를 두고 싶다. 나는 레슬링 선수로 성공하고 싶다. 그렇게 자기의 바라는 소망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소망에 대한 그 비중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도 좋고 성공하는 일은 더 축복할 일이요 또 감격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고 찬란하고 이름이 높고 요란한 사람이지만은 지옥에 가버린다고 하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쁜 사람을 보거나 늠름한 사람을 보거나 위대한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저가 주님을 영접하였느냐 그것입니다. 그가 별을 몇 개 달았느냐, 국회의원을 몇 번 하느냐, 장관을 몇 번 해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 답을, 이 정답을 항상 의식할 뿐만 아니라 충격적으로 잊어버렸을 때마다, 멀리 떠났을 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붙잡고, 다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생애. 그것이 크리스찬의 생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삶을 시작하기 전에의 허망했던 것을 다 바꿔서 내 삶의 가치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챔피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세 번, 네 번 해먹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나에게 주님 사람을 보내시고 사건을 보내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내게 복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날부터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세상의 향락을 끊고 무거워도 힘들어도 시간이 잘 맞춰지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모시며 주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무엇이 생기느냐. 주님을 영접해 놓고도 내 마음대로 사는 허망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아니 내가 모십니다. 금년에는 형님이 여태까지 모셨으니까 금년에 내가 모십니다. 내가 절대로 모십니다. 내가 좀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다가 방을 잘 차려서 침대도 좋은 거 갖다 놓고 뭐 방도 잘 꾸며놓고 그렇게 놓고는 며칠 좀 돌아보다가 바쁘니까 안 돌아봐. 뭐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인사도 안 해. 그럼 모시기는 모셨어. 아 분명히 내 집에 모시고 내 밥상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인사도 잘 하지만 관심은 자기와 자기 자식에게만 있고 부모는 귀찮기까지 해. 영접을 했으면 그를 기쁘게 해야 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욕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는 것. 그게 슈바이처가 람바르네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갈 데가 없어서 람바르네를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 아까운 공부를 내가 이렇게 학위를 여러 개 하고 아, 내가 모든 이 사람들의 초청을 지금 다 그 뿌리칠 수도 없는데 아, 그 무남은 아프리카 땅 그 람바르네 나 환자 촌에 저들어 가라는 것입니까? 시바이츠 자신이 놀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께 먼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내 생각에 잡혀 살지 않고 부모의 의견에 잡혀 살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뜻을 모두면서 순종은 내게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를 자꾸 말합니다. 그 입에서 예수의 얘기가 자꾸 나와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전도하러 나간다고 쫄기르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바쁘게 뛰어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좀 기다릴 게 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테인데 그때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든지 가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요 대지가 됩니다. 첫째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여 보십시다. 그때 메시아 고대 사상이 아주 팽배했을 때입니다.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된 말라키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을 고비를 계속해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우리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다가 가정을 보고 절망하다가 나라를 보고 절망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게 있죠. 저놈은 안 돼. 저놈은 공부를 아무리 했어도 소용없어. 저놈은 아주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지 부모도 어떻게 못해. 형제들도 아무리 말려도 안 돼. 저놈은 모슬림이야. 저건 예수나 믿으면 될까? 요즘 세상에서 그런 말 합니다. 저희 예수나 믿어보면 어떨까? 어제 TV를 보다가 CTS를 보다가 한 전도왕 사모님이 500명을 전도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출석한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관절염이 싹 나버렸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아파서 절에서 견딜 수가 없던 그 여인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자기도 너무 놀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그가 나가서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교회로 오너라. 예수에게로 오너라. 그래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여야의 싸움질, 남북의 대결, 또 세계 균형 질서의 이 위험한 일, 어디를 봐도 믿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미국만 의지할 수도 없고, 중국과 나누어서 믿을 수도 없고, 일본은 더더욱 믿을 수 없고, 그리고 국내는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도 믿을 수 없고, 야도 믿을 수 없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오늘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번 아주 전광석화처럼 번쩍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주님의 감동에 내가 굴복했을 때, 아, 그때 나는 벌써 승리자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늘 자주 쓰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용어가 있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너무 깊은 곳에 찾아오신 걸 나는 몰랐어. 내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 손을 찾아붙드시고 나를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나이다. 모든 영락교회 교인들과 대한민국의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처남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너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느냐? 들어봤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더냐? 내 영혼 깊은 곳에 찾아오셨어.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로마 편에 붙어봐도 안 되고 유대주의로 기울여져도 안 되고 테러를 해봐도 안 되고 반정을 해봐도 안 되고 도무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성경적 대답이 너희가 메시아를 보내리니,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니 그 메시아가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살리리라 한 말씀이 군데군데군데군데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례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입은 선지자다웁게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칩니다. 너희들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면 메시아가 오실 것 같으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하자. 우리가 회개하면 살리라. 회개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정치인들도 사회지도자도 종교지도자도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사람을 세례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보내서 묻는 말이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때 말들이 엘리야가 왔나 보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메시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 20절의 말씀을 보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는 말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숨기는 말이 없습니다. 감추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진실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진실하게 해야죠. 찬송을 불러도 진실하게 불러야죠. 진실이 없는 찬송은 뭐 새 노래보다도 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보다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진실이 있는 것. 진실은 하나님께 속한 모습입니다. 바꾸어 가지는 것은 세상 마귀가 가지는 것. 마귀는 전부가 속임수입니다. 아,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절대로 안 죽는다. 그리고 늘 바꿔주죠. 사람에게 와서 바꿔주면서 아 이거 주일날 꼭꼭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야 11조 꼭꼭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뭐 돈이 모자라서 내 돈 기다리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한 얘기가 뭐예요? 다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꾸어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의 제일 기본 공식은 이 바이블 인터프리테이션의 제일 공식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또 조금 팔을 바꾸면 성령의 감동 속에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밖에 나올 게 없어요. 율법밖에 나올 게 없어요. 헌법밖에 나올 게 없어요. 교회법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을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까다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 이래라 저래라 아주 그냥 논리가 자주 변하고 주장이 자주 변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을 변치 않고 진실하게 가지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대답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찬송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진실했다 그랬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즘 조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아 가면 아 나는 성령을 받았다. 아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아 나는 환자를 몇 명이나 일으켰다. 안질병이를 일으켰다. 나는 40일 기도를 몇 번 했다. 그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 행적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물어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주님께 이끌리고 제자들이 가서 함께 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함께 바라다보고 계시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냐. 그리고 제자들을 저가 메시아이다. 너희가 저를 따라가거라. 그래서 두 제자가 따라갑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간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배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심을 받는 순종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이 배반이다, 의리가 없다, 왜 떠났느냐, 끝까지 세례요한에게 붙여줬으면 세례요한과 있어야지, 그건 다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논리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아는 일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자만이 압니다. 이 참 오묘한 진리입니다. 은혜를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은혜로운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은혜로운 복음을 영접하고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따라가면서 인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은 내 세상의 이해 타산보다 그 뛰어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반도 아니요, 가족에 대한 배반도 아니요, 민족 국가에 대한 사회적 배반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교회에서 길렀더니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한 수를 딱 봤더니 아, 월급 많이 주는 교회로 행하고 가버리더라.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을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그 길이 그의 길일 줄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함께 동조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이 와 보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이끌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끌리라. 거기에 서서 따져보지 말고 주님께 이끌리라. 주님께 이끌려 가보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체험이요, 새 생명의 체험이요, 새 신앙생활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성령에 충만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간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오늘까지 일러주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벌써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가 감히 사역하고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증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끌림은 받았지만은 잘 몰라서 얼른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이라면 모르지만은 그 뭐 시골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렇게 의심도 해봤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빌립의 말이 그러지 말고 네 생각에 좌우되지 말고 나와 함께 예수님에게로 와보라.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아갈 때에 47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가라사대 50절 51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에 달리심의 역사가 무엇인지 뭐 한두 주일 믿어가지고 1, 2년 믿어가지고 뭐 예수를 아무리 아는 것 끝에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아는 것에 몇만 번지 일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자꾸 장성하고 체험되면서 그 거룩한 분량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체험을, 예수의 체험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셔서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뭐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이 아깝고 아깝게 죄인을 위하여 희생한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에 죽으시고 내 대신 치욕을 당하시고 내 대신 매맞으시고 내 대신 죄값을 다 담당하신 후에 죽으시고 그리고 첫 열매로 부활하사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진리를 성령을 받고 나면 뭐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다 압니다. 성경학교 안 댕겨도 다 압니다. 오히려 신학교 댕기고 모르는 사람은 있지만은 성령을 받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따금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참 시골 아이였습니다. 초나이였습니다. 다섯 살 때 만주로 가서 학교도 없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다섯 살 때부터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일곱 장씩을 읽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함께 부모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성경 강해를 저한테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것이다. 마가복음은 이런 것이다.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송가에 있는 대로 찬송가의 가사를 쓴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감동을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그 감동에 아멘 하면서 그 감동에 눈물 흘리면서 그 감동에 소망을 가지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낱말의 뜻도 잘 모르지만은 그 찬송가의 가사를 쓰던 그 찬송 시인의 감동에 얼마만큼 해당되는 부분을 내 가슴에 담으면서 은혜를 입고 7년 동안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살다 보니 나중에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워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한 뒤에 내가 그전에 가졌던 지식, 경험, 내 인생 체험, 철학적 논리,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를 바꾸시던 그 성령의 역사의 능력으로, 그 감동의 그 감수성으로, 그 이성의 그 판단으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바꾸시던 그 성령이, 여러분이 그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덟 날 우리 은퇴 목사회로 모여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몇 년도에 오셔서 여기 집회하시고 난 뒤에 그 설교 말씀이 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내 남편에게 이 테이프를 들려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테이프를 몽땅 한 세트를 해가지고 남편에게 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이 테이프를 당신이 다 들으면 당신은 변화가 될 것이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테이프를 들으시오. 한 몇 주일 동안 안 듣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저 테이프를 듣게 해주세요. 내가 듣던 귀를 저 남편에게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왜 그 테이프를 줬는데 그렇게 안 봅니까? 그리고 갖다 주었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일주일을 문 밖에도 안 나오고 테이프만 듣더래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혼자 울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아 식사하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다, 조금 있다가 밥 먹는다고. 그러더니 변했다 그래요. 그 갖다 준 자기의 손길이 그의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테이프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내를 감동한 그 성령의 능력이 남편에게로 간 거예요. 남편이 그걸 받으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한마디를 하고 싶으네요. 플로리다 올란도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 집회 도중에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인은 고등학교 교사요. 남편은 대학 교수인데 얼마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전에도 부흥회 때 한번 와서 은혜를 받았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던 부인이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그 목사가 또 와서 한다 그러니까 에이 이혼은 했지만 은혜를 받아야 살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첫 설교를 딱 듣고 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아, 이 설교를 해진 전에 남편에게도 들려줘야 되겠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다시 살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저 내가 듣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당신 나하고는 비록 안 살기로 하고 헤어졌지만 이 은혜를 당신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이니까 좀 이 집회에 참여하실래요? 물으니까 아, 뭐 그 어렵지 않으니까 네, 부아서 학계. 아, 이거 부아서 학계가 아니고 꼭 나오라고. 내일 저녁부터 꼭 나오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함께 앉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부흥회를 다 마치고 주일날 김기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개와 아무개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혼은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의사대로 한 것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하리라 하신 대로 우리는 합하는 것이 이 말씀의 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다시 합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은 거대하고 거대하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당시의 메시아 기대 사상과 아주 똑같은 오늘에도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당하면 다들 기대하는 게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날의 용어대로 얘기한다면 아무 집사, 아무 권사, 아무 장로, 아무 목사 이제는 틀려서 고장난 인간이야 그렇게 취급을 받더라도 단지 될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성령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영접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여기서 결론을 하나 좀 더 집약해 보십시다. 좀 부끄럽게도 나는 예수를 믿고 전도를 몇 번이나 했나 한번 헤아려 볼 만합니다. 난 전도 능력이 없어. 난 왜 그런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려면 괜히 부끄러워져. 그런 거 다 따지지 마세요. 예수를 받은 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좋은 사람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참 사랑하는 친구 얘기를 덮어두고 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얘기, 내 사랑하는 딸의 얘기, 내 그 귀여운 손자의 얘기를 덮어두고 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미련하도록 안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가 싫어서? 전도하는 게 싫어서?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내 지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무능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내 유능을 보고 내 유능함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 말입니다. 성령을 물붓듯 보내리니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 발걸음마다 그 전도하는 대상의 심령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오셨던 성령이 내 손을 잡아주시던 성령이 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도를 하면 그의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린교회가 자랑스러운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전도의 소문이 잘 안 들려요. 에덴교회는 전도한다. 에덴교회는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 오늘부터 계산해서 30날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12월 달에 한 사람씩 전도하면 내년 1월 달에는 우리가 한 1,000명 되겠나요? 막연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막연한 얘기인 것 같은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 내가 이끌렸다. 내가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끌렸다. 저 이 목사의 설교는 나에게 이끌림의 역사를 주셨고 내가 이끌림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실의 열매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런 체험과 확신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깊이 여러 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